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루 종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르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보고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하기를 덮고 찌든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이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이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이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벌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목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오른팔이 된 참모 아이도벨이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군을 쉴 틈을 주지 않고 추격해서 반드시 죽이자는 무서운 계략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살롬과 그 참모들도 이 계략이 좋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길 찰나였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됩니다. 이미 군사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을, 그것도 전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계략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압살롬이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성경은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았습니다. 나빴던 게 아닙니다.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똑똑하고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똑똑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압살롬의 군사회의에서 기적같은 반전을 이뤄낸 후세가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노라. 보니까 후세가 이미 침투할 때 다윗이 구축해준 스파이 조직이 있었죠. 압살롬의 그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 바로 이 스파이 조직을 통해서 나에게 정보를 전해달라. 나는 그걸 들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 스파이 정보 조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투항시켰던 그 다윗의 친구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압살롬은 너무나 좋아해서 그들의 거짓 투항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살롬의 기지에 안착할 수 있었는데 이 후세가 이 군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이 전령이거든요. 빨리 그대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얘기해서 다윗에게 이 정보를 전한 다음에 오늘 밤 안으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라.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후세가 압살롬의 추격을 좀 지연시켜 놓긴 했지만 아이도벨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압박하게 된다면은 언제 압살롬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추격군을 보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쫓기는 다윗 왕에게 이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며칠 계속 뛰고 큐티 본문을 읽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다 하룻밤새 일어난 일이에요.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3 days나 뭐 2 weeks 이런 것도 보면은 드라마는 뭐 한 몇 달 가는데 사실은 진짜 하루 또는 3일 일어났던 긴박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24hour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인데 한 시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 하룻밤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그 거대한 반란이 단 하룻밤새에 이게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참 놀랍죠. 4년 동안 준비한 반란이고 순식간에 성공시켰는데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정보가 이제 전령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이 후세 정보를 이제 성 밖의 전령들,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접선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와 정보원들이 쫙 깔려버렸어. 그래서 특별히 뭐 이 왕궁과 요단강 사이에는 곳곳에 감시의 눈이 번뜩이고 있어서 요나단과 아하마스가 왕궁에 들어와서 접선을 해야 되는데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플랜 B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제사장들이 자기 계집종을 내보냅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계집종이 나와서 이 두 사람에게 정보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보를 받고 이제 다시 다윗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죠. 18절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뭐냐 하면은 후세에게서 받은 긴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윗 진영으로 요단강으로 달려가려던 두 전령이 압살롬의 그 정보원 한 명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발각될 때 두 사람이 또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압살롬 정보원이 부린다케 유턴해서 쫙 본부로 튑니다. 그 순간에 이 다윗의 전령 두 사람이 직감해서 아, 저놈이 가서 본대를 몰고 오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서 본대를 몰고 와서 자기들을 추격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이거 그냥 뛰었다가는 그대로 잡히겠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딱 하고 그 옆에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에 가서 팍 숨은 거예요. 그런데 본대가 빨리 추격해 왔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다윗도 생각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이 여인이 두 사람이 숨은 우물 아기를 덮어서 위장한 뒤에 추격해온 압살롬의 친위 부대들에게 아, 그 사람들 이미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여인의 말만 믿고 시내까지 추격해 갔다가 이 추격대는 허탕을 치고 두 사람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죠. 만약에 이때 이 두 사람이 체포되었더라면 모든 게 상황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되나요? 우리가 플랜할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뜻밖의 변수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발각이 됐더라면 후스의 거짓 투항이 다 드러났을 것이고 압살롬은 즉시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전구들 동원해서 그날 밤으로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전멸시켰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적같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다윗이 고용한 사람도 아니고 후세가 고용한 사람도 아닌 전혀 뜻밖의 제3자 같은 천사 같은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메신저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니까 옛날에 그 약속의 땅에 그 정탐꾼 들어왔다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었잖아요. 딱 그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소요소에 마귀들의 방해 세력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또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위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억제하고 계십니다.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천사들이 그를 지키면서 순간순간 위협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아주 뭐 땀을 쥐게 하는 거의 사극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이 위기를 넘기면서 두 전령이 다윗 왕에게 도착합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후세의 메시지를 받고 다윗 왕 일행이 지체 없이 그날 밤으로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그 소식이 압살롬 진영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압살롬의 군대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후세가 준 그 거짓 계략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이렇게 독이 오른 다윗 군대를 푸시할 필요가 없다. 여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군을 모아서 장엄하게 위세를 갖추고 압살롬 당신이 전진하시면 다윗 군대가 다 물러갈 것이다 라는 거짓 계략을 믿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시간을 줘버렸어요. 그게 아주 천재 이루의 실수죠. 아버지를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줘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소식을 듣고 아이도벨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딱 파악을 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미 아이도벨은 군사회의에서 자신의 뛰어난 계략이 순식간에 무시당하고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참모들이 채택하는 것을 보고 이미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다윗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무사히 후퇴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아이도벨은 모든 그 아이도벨은 바둑으로 치면 고수거든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열수 20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딱 직감했어요. 압살롬 이 바보가 다윗을 잡을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구나. 다윗이 전열을 재정비하면 절대 압살롬은 다윗을 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란은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반란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나도 비참한 치열을 맞겠다는 그게 딱 눈에 보인 거야 아이도벨은. 그래서 그는 한탄하며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아이도벨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갈공명 같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뚤어진 마음으로 악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함을 망가뜨리셨어요. 이 아이도벨의 비참한 최후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목을 메어 자살한 이 가룟유다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룟유다가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거든요. 제일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은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이걸 거꾸로 했거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을 닦기 전에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총신이 구부러진 총은 아무리 쏴도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똑똑한 머리만으로는 인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결코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실력이 잘못 쓰이거든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이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넌 다윗은 쉴 새 없이 행군해서 마이나임에 이르렀는데 이 마이나임이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들의 경계지역에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격의 거점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 군대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요새화된 성읍에 들어갈 때쯤이야 완전 여유 잡고 이제 폼 잡고 나오는 압살롬의 대군이 그때서야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다윗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윗은 이 마이나임이라는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전투를 치르는 데 반해서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전혀 방어물이 없는 길르앗들 퍽 터진 들판에다 진을 쳐버렸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절대 불리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예루살렘의 왕궁에 버티고 있는 게 안전했는데 다윗의 전장으로 끌려 나와버린 거예요. 야전에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여기서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강했지만 교만했던 압살롬은 곤고했지만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았던 다윗에게 이제부터 역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며 극적인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서 그 다음날 벌어지는 대전투에서 양쪽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도주해온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다윗 일행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27절 29절을 보니까 그 다윗이 마이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다시 읽기도 그런 이마트 쇼핑리스트 같은 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쉽게 말하면 모든 생필품을 다윗의 그 수천 명 군대를 위해서 다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일행이 밤새 도망쳐오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탈진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 같은 마이나임 요새에 뭐 사람 이 많은 병력이 먹을 음식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딱 배달을 해준 거예요. 이 엄청난 생필물을 갖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 예상한 부하들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에요. 이 암몬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이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한 이 다윗 왕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와서 따뜻하게 돌봐준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다윗이 이들에게 인덕을 많이 베푼 까닭도 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이 이 엄청난 이 보급품을 들고 와서 다윗의 군대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먹고 여기서 쉬고 하면서 다윗의 군대는 더 프레쉬해져가지고 오히려 미친 듯이 추격해온 압살롬의 군대를 반격할 수 있는 이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소요소에 내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 다윗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도망칠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 못한 보급품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하던 미래의 필요까지도 주님은 예비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께서 내 미래 속에 계시는 까닭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아, 다윗이 꺼져가던 촛불처럼 전멸의 위기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서 압살롬의 군대에게 반격을 가했듯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 하룻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난 위기들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반전의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